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하였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지, 소개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하나의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들이 율법의 세세한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종교적인 행위들은 유대 종교의 공식적인 절차와 행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거룩한 이 삶의 행실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한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이 하는 말과 또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요한을 한마디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한의 증거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드러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였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하였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 자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요한은 그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가 말한 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한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요한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요한의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순서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나올 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자들이 거기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선포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매일매일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의 제사에 쓰이는 그 어린 양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어린 양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면하였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였던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면하였고 이 어린 양은 그들에게 구원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린 양의 죽음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며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였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으로만 그쳤다면 매일매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그 대속의 제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간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 어린 양은 그들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인데 그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군사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구원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죄사를 이루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데 그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그의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 위에 무엇인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둘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둘기가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을 요한으로 가여금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거룩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영원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온 세상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그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성령의 임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사람이 거듭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이해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자신이 친히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갈 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도무지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항상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도우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영적인 열정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듭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매우 무익한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와 같이 외식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고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구할 때에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항상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그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에 이 독특한 것을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유적, 하나님의 본유적인 속성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게는 그들의 권위나 그들의 본질이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이 친밀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증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신데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를 증거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선언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행하기를 그가 기뻐하시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첫 장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되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자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는 겸손한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는데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과 힘을 기울이고 계셨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다 이렇게 흘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육신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와의 영적인 친교 가운데서 그의 뜻을 받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이,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 가운데 사시면서 조금도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리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주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수치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에 마침내 아버지께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여 주실 것도 그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아버지의 완전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그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나님으로서 본유적으로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을, 확인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의 기뻐하는 자라고 불리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를 그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복된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